다세자 회사 홍은 트레이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 회사에 무담보로 빌려준 돈 40억 원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이었던 걸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홍은 트레이닝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과 처남 고 김재정 씨 부부가 잇따라 대표로 이름을 올렸던 회사로 이 전 대통령의 차명회사라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썰매 국가대표 윤성빈 선수가 평창올림픽 스켈레톤 1, 2차 시기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윤성빈은 내일 두 번을 더 뛰어 첫 썰매 종목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과 탐색 차원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관계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 속에서도 지난달 촬영된 북한 신의주의 모습은 과거보다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GM이 경영 정상화가 아니라 미국 본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GM 사태는 노동 생산성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은 정치권으로 확산됐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시민들은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향하거나 휴식을 즐겼습니다. 혼잡했던 고속도로 교통 상황은 저녁이 되며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설 당일인 내일 오전부터는 귀성 차량과 이른 귀경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며 다시 정체가 시작되겠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전기차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관계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에게 지원해준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인 걸로 검찰 조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다스와 이 전 대통령 간의 또 하나의 연결고리를 찾아낸 겁니다. 어제 저희 JTBC는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 트레이닝이 지난해 시영 씨의 회사 SM에 담보도 없이 40억 원을 꽂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부동산 관리 업체인 홍은 프레닝은 이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3년에 세워졌습니다. 당시 서울 천호동이 뉴타운으로 지정될 거란 정보를 미리 알고 홍은 프레닝이 싸게 땅을 샀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2007년 대선 직전에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무혐의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검찰은 홍은 프레닝이 시영 씨 회사에 빌려준 자금이 바로 이 천호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이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먼저 이승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스의 자회사 홍은 프레닝이 서울 성내동에 지은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홍은 프레닝은 지난 2003년 3월부터 9월까지 이곳 땅 6필지를 사들였고 같은 해 11월 서울시가 그 주변을 뉴타운 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홍은 프레닝은 대형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해 주상복합 건물을 올린 뒤 분양해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당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이어서 불법 특혜 의혹이 불거졌지만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수사에 나선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개발 이익은 240억 원대로 알려졌지만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개발 이익은 15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홍은 프레닝이 뉴타운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 중 40억 원이 이 전 대통령 아들 시영 씨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홍은 프레닝이 지난해 말 시영 씨가 대주주로 있는 SM의 자회사 다온에 담보도 없이 낮은 이자로 빌려준 돈입니다. 검찰은 당시 이 돈이 홍은 프레닝의 사실상 전 재산이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다스 핵심 관계자 등에게서 시영 씨 지시로 다온에 돈을 넘겼다는 진술도 확보한 만큼 조만간 시영 씨를 불러 다온에 돈을 주도록 지시한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다스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의 차명회사로 의심받아온 홍은 프레닝의 실제 소유 여부와 서울시장 재직 때 뉴타운 사업을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규명해낼지 주목됩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스에 이어 자회사인 홍은 프레닝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회사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 전 대통령이 뉴타운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검찰의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민용 기자, 홍은 프레닝이 이시영 씨 회사 SM이 인수한 다운에 빌려준 40억 원. 이 40억 원이 뉴타운 사업에서 낸 수익금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업 자체가 상당히 뭐 진행된 지 오래됐는데 이 돈이 뉴타운 사업 수익금이 온 거라 이렇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우선 홍은 플래닝이 어떤 회사인지 또 수익을 낸 사업은 있었는지 등을 먼저 짚어봐야 하는데요. 홍은 플래닝은 법인 등기상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로 되어 있는데 2003년 다스에 인수됐을 때도 적자 상태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후에도 뉴타운 사업을 제외하고는 수익을 낸 사업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홍은 플래닝의 자금 흐름을 분석해 보니 가지고 있던 돈은 뉴타운 사업을 통한 분양 수익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다운에 빌려준 40억 원 역시 뉴타운 사업 수익금이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특히 돈을 빌려줬을 당시 홍은 플래닝이 갖고 있던 자산은 40억 원이 전부였는데 이 돈을 담보 설정도 없이 준 셈이라 검찰은 사실상 그냥 준 돈, 원래부터 이전 대통령의 돈이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사의 전 자산을 탈탈 털어서 시영 씨 지시로 넘겨줬다는 건데, 자,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홍은 플래닝 역시 이전 대통령 차명회사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홍은 플래닝은 사실 2003년 다스에 인수됐을 당시부터 이전 대통령의 최측근과 친인척이 대표를 맡아 차명회사란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었는데요. 2003년 인수됐을 당시엔 이전 대통령의 동문이자 친구인 안모 씨가 대표를,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감사를 맡았습니다. 특히 2008년엔 처남인 고 김재정 씨가, 김 씨가 숨진 2010년부터 2015년 말까진 김 씨의 부인 권영미 씨가 대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백준 씨나 김재정 씨, 이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인척인 거군요. 자, 이 홍은 플래닝이 천호 뉴타운 사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또 이익을 얻었는지도 궁금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뭐 알려질 수도 있는 거겠고요.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네, 검찰은 우선 40억 원이라는 돈이 이동하는 데 관여한 인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인데요. 이병모 국장은 시영 씨의 지시를 받아 홍은 플래닝이 무담보로 다운에 돈을 빌려주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인물입니다. 이전 대통령의 재산을 모두 관리했었던 인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장부 등을 없앤 정황이 포착되면서 지난 10일 검찰에 긴급 체포됐고, 체포된 뒤에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 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이병모 국장을 홍은 플래닝의 뉴타운 사업 수익금에 대한 이 수사뿐만 아니라 이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핵심 고리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민용 기자였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최측근이자 2인자로 불리던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2009년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신 내줄 때 이 전 부회장이 관여했기 때문인데요. 이 전 부회장은 현재까지 조사해서 대납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971년 제일모직에 입사해 2010년 회사를 떠날 때까지 40년간 삼성맨으로 지냈습니다. 이건희 회장 등 오너 일가를 제외하면 삼성의 최고 실세였고 때문에 삼성 2인자로 불렸습니다. 2009년 다스 소송 비용 대납에 관여해 뇌물공여 혐의로 오늘 소환된 이 전 부회장은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했습니까?
검찰에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이 전 부회장은 다스의 소송비용 대납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9년 3월 다스의 소송을 총괄한 미국 로펌 에이킹검프가 선임된 뒤 선임료 등을 모두 내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요구로 다스의 소송비용을 내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2009년 12월 원포인트 특별 사면을 받은 것과 소송비용 대납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는지도 추궁하고 있습니다. JTBC 이재입니다.
예, 이번에는 귀성길 소식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귀성길에 오르느라 힘드셨을 겁니다. 설 연휴 첫날 표정 어땠는지 영동고속도로 덕평휴게소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 오늘 휴게소에 뭐 많은 분들이 찾았겠군요.
네, 제가 나온 이곳 휴게소에는 이렇게 식당과 쇼핑몰 뒤편으로 정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가 누적된 귀성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이곳을 찾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즐기거나 가족이 아닌 친구들과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도 보였습니다.
특별한 뭐 제사도 없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또 우리가 보훈 휴양님의 국가 유공자 또 혜택을 받아서 그쪽으로 놀러 가기로 돼 있어요.
예, 박준우 기자 있는 곳이 지금 영동고속도로죠.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를 보러 온 분들도 많이 있었겠군요.
네, 올림픽을 보기 위해 평창을 찾은 외국인들도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잠시나마 한국의 휴게소 문화를 체험하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We are here for the Olympics. Very unique. It's something that we do not have in the United States.
예, 지금 고향으로 출발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고속도로 교통 상황은 어떻습니까? 낮에 비해서 좀 정체가 해소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낮 12시쯤 정체가 극에 달했다가 서서히 풀려서 약 1시간 전인 저녁 7시부터는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현 시각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나간 차량은 약 38만 대 정도로 추산됩니다. 도로공사는 자정까지 추가로 6만 대 이상이 서울을 빠져나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내일 또 이른 귀경객들도 있을 겁니다. 내일 교통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내일은 말씀하신 대로 이른 귀경길에 오르는 차량들과 늦은 귀성객이 겹치면서 상하행 모두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 547만 대가 내일 하루 고속도로를 이용할 전망인데요. 귀성길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정체가 극에 달했다가 밤 10시 넘어서 풀리겠습니다. 반면 귀경길은 자정 이후에도 정체가 해소되지 않았다가 다음 날인 새벽 3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영동고속도로 덕평휴게소에서 박준우 기자였습니다.
네, 평창올림픽 소식입니다.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얼음 트랙을 처음 달렸습니다. 30명 가운데 가장 빨리 들어온 뒤 눈물을 보였습니다. 윤성빈은 내일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힘차게 출발한 윤성빈이 속도에 몸을 맡긴 채 꾸불꾸불 어려운 코스를 질주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쏟아지던 환호가 결승선에 도착할 땐 엄청난 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달렸을 때 50초 28로 1위, 두 번째 달렸을 때 50초 07로 더 빨랐습니다. 윤성빈은 2위와 0.74초 차이가 났습니다. 내일 두 번을 더 달려 합산 성적으로 순위를 가리는데 금메달이 가까워졌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뻐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할게요.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주접떠는 것 같네요.
금메달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올림픽에 서기까지 험난했던 지난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썰매를 타기 시작해 5년 만에 세계 1위에 오른 윤성빈은 스피드를 끌어올리려고 하루 8끼 폭식도 마다하지 않고 몸을 불렸습니다. 쾌속 질주를 위해 중력 가속도의 4배가 넘는 힘을 버텨냈고 최고 시속 130km를 견뎌냈습니다.
저희가 4년간 준비한 모든 거를 지금 이제 첫날 끝났기 때문에
마음을 추스린 윤성빈은 취재진에게 금메달을 따겠다는 말 대신 이런 다짐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올림픽 무대 진짜 해보니까 어땠어요?
보시기엔 어떠세요? 전 긴장 하나도 안 됩니다. 네, 지금 뭐 홈이잖아요.
JTBC 강신우.
북한 피겨의 염대호, 김주식 선수가 페어 종목에서 개인 최고점으로 13위에 올랐습니다. 북한 피겨로는 올림픽 최고 성적입니다. 두 선수는 예상보다 점수가 낮다고 생각했는지 섭섭함도 표했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한 몸처럼 어우러진 스핀이 끝난 뒤 염대옥과 김주식은 만족스러운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염대옥은 얼음 위를 벗어나 북한의 김현선 코치에게 덥석 안길 때 눈물도 보였습니다. 연기는 매끄러웠습니다. 김주식이 염대옥을 공중에 던지는 동작도 점프와 스핀 기술도 실수 없이 깨끗했습니다. 최종 순위 13위. 북한 피겨의 역대 올림픽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쇼트와 프리를 합친 점수는 193.63점으로 개인 최고점도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나 두 선수가 받아들이는 건 좀 달랐습니다.
아마 심판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서 말할 그게 없습니다.
경쟁이 치열했던 피겨 페어에선 드라마 같은 역전극이 펼쳐졌습니다. 마소와 사부첸코가 짝을 이룬 독일은 쇼트에선 4위에 그쳤지만 프리에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 한 개의 연기 요소에서도 감점을 받지 않는 완벽한 연기를 풀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독일로 귀화한 사부첸코는 다섯 번째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목에 걸어 빙판 위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북한 태권도 시범단은 오늘 경의선 육로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북측 인사 300여 명 가운데 가장 많은 건 220여 명인 응원단입니다. 응원단은 내일 남측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출입국 사무소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측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눕니다. 지난 7일 내려온 시범단은 평창과 속초, 그리고 서울에서 모두 4차례 시범 공연을 펼쳤습니다. 방문 소회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 답이 없었지만 한 여성 단원은 남북 화합을 강조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로써 이제 남측에 남아있는 북측 인원은 302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응원단은 오늘 오전 평창 알파인 스키장에서 단체로 선글라스를 낀 채 야외 응원을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후엔 취주 악당과 응원단이 강릉 올림픽파크에서 30여 분 동안 야외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은 내일 설날을 앞두고 응원단에 떡국 재료를 전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내일 진행할 선수단 차례 행사에도 북한 선수단의 참여를 권유했지만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선수단 공동으로 차례를 지내는 모습은 볼 수 없을 전망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귀국하고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북한과 탐색 차원의 대화는 가능하다면서도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는 관계 변화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평창올림픽 개회식 때 김여정을 외면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김영기 특파원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북한과 무릎을 맞댈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If there's an opportunity for talks that can communicate the fixed polic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m.
펜스는 그러나 대화는 협상이 아니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일단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이 대화의 성격은 미국의 비핵화 정책이 협상의 핵심 의제와 목표라는 점을 통보하는 사전 탐색적 대화가 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북미 간의 만날지 여부에 대해 사실상 공을 북한에 넘긴 셈입니다. 펜스는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을 피한 게 아니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 wanted to send by my silence a very clear message and that we are going to continue to stand firmly and stand strong with resolve and with our allies.
한미 간의 탐색적 대화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한 달여 후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이전에 의미 있는 남북 간, 나아가 북미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JTBC는 북한 신의주를 다녀온 러시아 학자를 통해 최근 모습을 확보했습니다. 신의주는 또 달라져 있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거리에 늘어난 택시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러시아 학자가 지난달 촬영한 신의주 시내 모습입니다. 자전거를 탄 주민들 옆으로 빨간색 택시가 지나갑니다. 또 다른 거리에서도 영어로 적힌 택시 간판을 단 차량들이 보입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은 일단 택시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뭐 북한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요즘 뭐 신의주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택시 많다.
대북 제재 속에서 오히려 택시가 늘어난 겁니다.
제재의 영향이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신의주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중국의 그 교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택시가 많아.
대형 호텔을 비롯해 공사 중인 고층 건물도 늘었습니다. 신의주의 한 공원 아래로 보이는 야외 스케이트장엔 사람들로 붐빕니다. 공원에선 꼬치구이를 팔고 신혼부부가 결혼 사진을 찍는 일상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다만 거리 곳곳에 걸린 체제 선전 문구 등이 북한 도시라는 걸 알려줍니다.
동사는 옛날에 찍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못 찍게 사진을 찍고 나중에 안 좋은 목적으로 사용한다.
유치원생들은 흐트러짐 없는 동작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공연 중간 정전이 됐지만 익숙한 듯 공연은 그대로 이어져 북한의 전력 사정을 짐작케 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해마다 명절이면 온누리 상품권 많이 보게 되시죠? 2008년 등장해서 지난해까지 4조 원 넘게 유통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더 많이들 쓰라고 평소에는 액면가의 5%, 또 이 명절 같은 특별한 때에는 이렇게 10%까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을 앞두고 품귀 현상이 빚어지곤 하는데 이게 꼭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서가 아닙니다.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이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산 뒤 고스란히 은행에 가져가 제값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상품권 깡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윤재영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어제 오전 전통시장 근처 한 은행에선 온누리 상품권이 동이 났습니다. 기다리던 사람들은 항의를 합니다.
바꾸는 거 아침 9시 전부터 했어요, 사람들이. 9시 전부터 한 8시 한 40분, 30분 정도 해주시라고.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팔렸어요. 저희 한 4,000명 정도 계속 팔았어요.
품귀 현상이 벌어진 건 정부가 명절 맞이 10% 할인 판매를 하면서부터입니다. 1인당 최대 50만 원어치를 현금으로 45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 기승입니다.
네, 만 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현금으로 장당 9천 원을 주고 샀는데요. 이 상품권이 어떻게 부정 유통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시내 한 상품권 매매업소에 들어갔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팔면 얼마로 9,200원씩이요?
한 상품권 매매업자는 귀띔을 해왔습니다.
우리한테 상품권을 가져면 우리한테 또 가져가면서 해놔요.
누가 가져가요?
정부는 상품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가맹점주가 온누리 상품권을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편법이 생겨난 겁니다. 가맹점주가 제3자를 동원해 상품권을 사고 이를 다시 은행으로 가져가 현금으로 바꿉니다.
형제들이 지방에 가 있으면 송금을 해줘가지고 주변에 뭐 노는 할머니나 뭐 누구 있으면 같이 데리고 가서 현금을 줘가지고 이 상품권 좀 사줘라.
상품권만 돌고 정작 재래시장 물건은 팔리지 않습니다.
상추 있잖아요. 100박스 말하면 10만 원 안 남아요. 상추 하루 오늘 말에 하는 거잖아요. 하루에 우리 사무실 경리가 하루에 수십 번씩 가. 밖으로 시장에 도움이 안 돼. 잠재된 착상인들이에요.
상품권 구매 한도를 현재 50만 원 선에서 20만 원 선으로 낮추거나 개인에게는 판매를 제한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는 제안도 나옵니다. 정부가 신고에만 의존하며 손 놓고 있는 사이 부정 유통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 들어 중고등학교에서만 벌써 네 번째 난사 사건입니다. 미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지만 총기 규제는 지금도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겁에 질린 학생들이 책상 밑에 숨었습니다. 이어 강한 총소리가 들립니다. 현지 시간 14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북쪽 파크랜드에 있는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난데없는 총격에 학교는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일부 학생들은 교실 안 사물함 속에 숨었습니다.
Honestly, I'm still in shock. I don't know whether it'll hit me tonight or tomorrow.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 니콜라스 크루즈는 이 학교 출신으로 규칙 위반으로 퇴학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딴 총기 난사 사건에 민주당 중심의 일부 정치인들은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총기 소지 옹호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다룰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해 12월 미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공공시설에서 가방 등의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총기 규제 완화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엔진이 언제 터질지 모를 상황이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미국의 한 여객기에서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승객들은 아찔한 공포의 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심하게 흔들리는 여객기에서 승객들이 안전구호를 외치며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언제 추락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몸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와이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기가 요동치기 시작한 것은 현지 시간 14일 오전 태평양 한복판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착륙을 45분 남기고 굉음과 함께 오른쪽 날개에 엔진 덮개가 부서져 날아간 겁니다. 이후 엔진이 오작동하기 시작했고 추력이 떨어진 비행기에선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진동이 시작됐습니다. 363명의 승객은 여객기가 비상 착륙할 때까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It was just horrible. They just told everybody to cross your hands and put your head down.
생사를 오가는 공포에 시달린 승객들은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하자 박수와 함께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비상 수칙에 따라 비행기를 운행했고 승객 안전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유나이티드 항공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함께 비행기 정비 불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연쇄 추돌 사고나 병목 구간 사고, 2차 사고가 계속 발생했는데 특히 명절이라고 딱 한 잔 마셨어도 운전대는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차량에 구급대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운전자를 가까스로 차 밖으로 끌어내 심폐소생술을 해봅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 부산시 구서동에서 경차를 몰고 가던 28살 A씨가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승합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충북 괴산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5분 일가족 5명이 탄 승합차가 반대 방향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뒤따라오던 승용차 3대도 연쇄 충돌해 일가족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당 지점은 도로가 갑자기 좁아지는 병목 구간으로 어젯밤에도 승용차 3대가 추돌 사고를 낸 곳입니다. 어젯밤 10시에는 충북 청주의 한 다리에서 승용차가 20m 아래 하천에 추락했습니다. 운전자 27살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견인차 기사 46살 C씨가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새벽 2시에는 충북 청주 흥덕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59살 D씨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2명이 다쳤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D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4% 상태였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날씨가 건조한 탓에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이 비상인데 여전히 산속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또 촛불을 켜두는 사람이 끊이질 않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산 금정산 중턱입니다. 암자 소각장이 시커먼 재로 가득 찼습니다. 바짝 마른 산길에는 연탄 조각이 나뒹굽니다.
설을 지낸다든지 여름에 그냥 옷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이제 조금씩 태우고.
굿당들도 비슷합니다. 산에서 불을 피우는 건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경고 문구를 비웃기라도 하듯 등산로 옆에는 촛불 수십 개를 켜놨습니다.
낮에 되면 연기가 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밤에 태우고 있는 또 치사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산불로 이어진 곳도 많습니다. 이곳의 경우 바로 밑 주택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번진 건데 소나무와 참나무가 온통 숯덩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갈대숲이 우거진 낙동강변 역시 비상입니다. 지하엔 고압 가스관이 깔려 폭발 가능성도 있지만 무속 행위용 천막과 도구들을 태운 흔적이 여기저기 발견됩니다. 불법 소각이 기승을 부리지만 지자체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옛날부터 쭉 내려오던 시설이다 보니까 도트된 검토를 원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지자체들은 전수조사 후 처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한국 GM이 우리 정부에 5천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압박하고 있죠. 정부는 GM이 먼저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GM 측은 한국 공장 살리기보다 미국 본사 이익을 극대화할 전략을 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여홍 기자입니다.
한국 GM은 올해부터 생산량을 90만 대에서 50만 대로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고 노조에 통보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이번에 폐쇄 결정을 내린 군산 공장뿐 아니라 다른 공장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창원, 부평 또 이런 공장들에 대해서 칼날을 들이댈 수 있다고 분명히 판단합니다.
특히 부평 2 공장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판매량이 적은 중형차를 주로 생산하고 있어서 지금도 가동률이 70%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GM은 직영 서비스 센터를 없애고 알짜 부지를 매각하는 방법도 고려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GM을 정상화하기보다는 미국 본사의 이익을 최대한 키우는 방법만 궁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본사가 한국GM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나서야 자금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네, 한국 GM 사태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GM 사태가 근본적으로 노동 생산성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에서 노동자 탓으로 돌린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GM 사태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근본적으로 노동 생산성의 문제라면서 글로벌 기업은 이익에 따라 지구촌 전체로 이동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우리의 노동의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GM이 떠나는 건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홍 대표는 현대차의 임금은 도요타, 폴크스바겐을 앞질렀는데 매년 강성 노조가 파업을 일삼는다며 노동 생산성도 미국 내 공장에 뒤지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서 GM 군산 공장 폐쇄 결정을 환영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산업에서 미국과 한국의 노동자를 직접 비교한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홍 대표는 GM 경영진의 책임론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여당에선 당장 반박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표께서 또 우리 노동자 탓을 말씀하셨습니다. 무려 3조 5천억을 챙기고 먹튀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이 없는 것입니까?
앞서 여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도 GM이 스스로의 방만 경영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부동산 가격,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호가를 마구 띄우곤 집이 실제로 비싸게 팔린 것처럼 가짜 시세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거래가도 계약만 하고 취소한 거라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원래보다 1억 원 비싼 값에 한 달 전 거래된 것으로 표시된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거래 완료로 나오지만 중개업소에 확인해보니 아직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한테 있는 거는 지금 물건은 있어요. 부동산들마다 거래 완료 띄울 수도 있고 현재 진행일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다 얘기를 못하는 거죠.
값을 올려부른 뒤 마치 팔린 것처럼 꾸며서 시세를 띄우는 수법입니다. 아직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표시된 매물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중개업소에 문의하면 값을 올려야 살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매물은 없어요. 안 팔라고 그러니까. 18억에 팔겠다고 1년 정도 내놓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18억, 19억, 25억 올라갔어요. 이 사이에.
이렇게 가격을 띄우다 보니 국토부가 조사한 실제 거래 가격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울 개포동의 40평대 아파트 호가는 19억 원이지만 같은 단지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17억 원대입니다. 서울 도곡동의 30평대 아파트 호가도 실거래가보다 1억 5천만 원 비쌉니다. 실거래가라고 해서 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해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해약을 하더라도 계약 취소 사실은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약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을 살해한 혐의로 수배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된 한정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는 국과수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한정민 지문이 피해자 얼굴에 붙어있던 테이프 등에서도 확인됐다며 한정민의 살인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엄청난 양의 연기를 토해냅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울산 울주군 온양읍의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났고 뒤이어 북구 산하동과 언양읍 야산에서도 건조주의보 속에 불이 났습니다. 공사장 옆 도로가 꺼지면서 흙더미가 차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북서쪽 발디나 지역에서 깊이 10m에 달하는 싱크홀이 생긴 건데 차량 6대와 집 여러 채가 꺼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LA 한인타운에서 한국계 할머니를 폭행한 용의자를 현지 경찰이 체포해 증오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히스패닉계인 40대 남성은 특별한 목적 없이 무작위로 피해자를 골라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LA 총영사관이 밝혔습니다.
네, 여기는 강릉 올림픽파크입니다. 오늘 평창올림픽에선 유쾌한 반란이 이어졌는데 최고 경기는 여자 컬링이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세계 1위 캐나다를 이겼습니다.
예, 이 연휴 아침부터 참 즐거운 소식입니다. 컬링 여자 대표팀이 세계 1위인 캐나다를 꺾을 거다 예상하기 힘든 일이었겠죠?
네, 캐나다는 세계 1위, 우리나라는 세계 8위입니다. 더군다나 캐나다는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3전 전승으로 우승했습니다. 캐나다 컬링 등록 선수는 200만 명, 우리는 800명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캐나다를 이긴 건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팀을 기적처럼 잡아냈네요. 우리 컬링 대단합니다.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죠?
네, 4인조 여자 컬링은 모두 10엔드까지 진행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5대4로 앞선 9엔드가 승부처였습니다. 김은정이 마지막 샷으로 상대 다득점을 봉쇄한 뒤에 상대 실수가 나오면서 우리가 3점을 땄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8대6으로 이겼습니다. 이번 올림픽에는 모두 10팀이 출전했는데 서로 한 번씩 만난 뒤에 상위 4개 팀이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우리가 일본전에서도 승리하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됩니다.
예, 어제 남북 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첫 골도 참 감동이었죠.
네.
그 첫 골을 기록한 그 퍽이 명예의 전당에 간다고 하죠.
네, 단일팀이 세 경기만에 기록한 그 첫 골, 이 퍽이 아이스하키 명예의 전당을 향합니다. 1997년에 설립된 국제 아이스하키 명예의 전당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데 골을 넣은 랜디 그리핀 선수도 이 퍽을 가지고 싶어 할 수도 있지만 평창 조직위 측은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퍽이다 보니 선수도 자랑스러워할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남자 아이스하키도 시작되죠?
네, 백지선 감독이 이끄는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오늘 체코와 역사적인 올림픽 데뷔전을 치릅니다. 체코는 세계 6위고 20년 전 나가노 올림픽에선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리 세계 랭킹은 21위로 이번 올림픽 출전국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그렇지만 백지선 감독은 세계를 놀라게 하겠다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요 며칠 올림픽에선 넘어지는 장면이 유난히 많아 보입니다. 엄청난 속도를 뽐내고 공중에서 서너 바퀴를 도는 묘기로 펼치죠. 그렇다 보니 넘어졌을 때 대처가 중요합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평창올림픽에 나선 최고 선수들의 숨기고 싶은 장면들입니다.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는 실수는 웃어넘길 수 있지만 넘어지고 부딪히고 곤두박질 치고 사고에 가까운 장면은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겨울 스포츠는 대부분 미끄러운 눈과 얼음 위에서 시속 100km를 웃도는 속도를 뽐냅니다. 또 하늘 위를 날아올라 고난도 연기를 펼쳐야 하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가 뒤따릅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4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졌다고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넘어진 크로스컨트리 스키에슬론의 노르웨이 크리게르는 처음엔 꼴찌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따라붙어 마지막엔 1위로 들어왔습니다. 이유빈이 넘어져 반바퀴 이상 뒤졌던 우리 여자 쇼트트랙 역시 짜릿한 역전극으로 결승에 올라 박수를 받았습니다. 넘어짐이 있기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섬이 있다는 것. 평창올림픽은 그런 이야기 때문에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평창올림픽에선 자원봉사자들의 헌신도 돋보입니다. 서울올림픽에 이어 두 번째로 나선 70대도 있고 아버지의 봉사 경험이 부러워 따라 나선 대학생도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만났습니다.
30년 전 가을 32살 구건서 씨는 서울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안내방송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자원봉사 요원은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동참해서.
곧장 잠실로 달려간 구 씨는 외국인 귀빈들을 태우고 서울 곳곳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30년이 흘러 구 씨는 누구보다 먼저 자원봉사에 지원했습니다. 이번엔 경기장 출입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첫 번째 서른이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서른을 맞으면서 저도 젊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70대 최상원 씨도 자원봉사자로 맞는 두 번째 올림픽의 감회가 남다릅니다. 이제 30년 전처럼 외국인 관람객 상대하는 게 쉽지 않지만 큰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즐겁습니다.
자식들한테 떳떳한 아버지, 손자 손녀한테 자랑스러운 할아버지, 그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지원을 했고요.
20살 양승민 씨는 중국 상하이에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종종 들려주던 88올림픽 자원봉사자 활동 경험이 못내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도 그때 제 나이 또래였었으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잘하고 있다고, 뿌듯하다고, 뿌듯했겠다고.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만 4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경기장 안팎클럽이며 대회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제주에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맑고 건조하겠습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는 강원 산간에 강한 바람이 다시 불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